신명기 29장은 언약 갱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 언약 갱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언약 갱신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말씀이죠. 왜 언약 갱신이란 말을 쓰냐면, 첫 번째 언약,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24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의 피, 그 계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된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이사야 54장이라든가 예레미야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라는 그런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아,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쭉 그렇게 왔는데 지금 그 언약을 했던 1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2세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라는 그 땅에 2세대들이 모여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언약을 지금 그들과 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은 항상 당사자, 우리와 맺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내 믿음이 시작됐다면 우리 자녀들도 다시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시작해야 되죠. 부모의 믿음으로, 부모가 맺은 언약으로 우리 자녀들까지 계속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믿음으로 언약을 맺어야 되죠. 지금 우리의 그 언약은 이제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하면서 이제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반드시 문답하고, 그리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겠느냐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이제 언약 갱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이 신명기 29장을 언약 갱신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1세대와 맺은 언약 있었지만 1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2세대, 지금 신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언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애굽 땅에서,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서, 자,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복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언약 백성으로 이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라. 사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언약이거든요. 우리는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이 구약과 신약 두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을 받았는데, 이 언약은 지금 당사자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14절 15절에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기까지이니, 여기 너희들뿐만 아니고 여기 있지 아니하는 이제 두고두고 세움받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는다. 지금 우리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그냥 그때 지금 4천년 전 모세 그때 그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자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까지 이 언약이 지금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때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백성들과 이 언약은 유효하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준비는 다음 세대를 언약으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서부터 우리의 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3대 동일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형통하게 살아가도록, 구절에 말씀하셨던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잘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성경은 잘되는 이유를 딱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형통할 비결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로우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31명의 왕들을 다 잡을 만큼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이 문제였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세대. 그 말씀은 언약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세대에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되게 살았는데 이 언약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걸 염려하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람들, 지금 여기 없는 사람들까지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라는 그런 당부였죠. 오늘 읽었던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정확히 대상을 모르니까 자꾸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나무를 세워놓고 신이다 그러고 바위를 신이다 그러고 바위를 깎아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신이다 그러고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가 깎아서 만들어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자기가 다스려야 될 그 돌과 나무를 깎아놓고 거기가 신이다고 막 하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없는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영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상을 모르는 거죠. 누구를 섬겨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더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진짜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솔로몬은 그 여인들이 섬겼던 그 온갖 신들을 섬기다가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에서 돌아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냐하면 자꾸 종교성 때문에 다른 데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쭉 하세요. 17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쭉 보았는데, 출애굽하면서 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볼 것인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독초와 쑥의뿌리는 우상 숭배를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결국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독초가 될 것이다, 쑥의 뿌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죠.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쓴 뿌리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영적으로 더럽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이 경계해야 될 것은 먼저 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약의 가장 본질적인 조항, 모든 신과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나중에 여호수아도 언약을 갱신하면서 비록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통해서 언약을 또 갱신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도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들도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언약을 맺고 탁 맹세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그 1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빌어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고 스스로 복을 빌면서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아니, 하나님도 섬기고 저 이 점집도 가고 우상도 숭배하고 그러면서 점괘도 보고 또 오늘 운세는 어떤가 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집에 호랑이 그려놓고, 이 호랑이는 보통 호랑이가 아닙니다. 그 다 우상 숭배죠. 집에 이 지금 부적 붙여놓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지 모른다라고 이런 신앙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도 내게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 신앙이어야 되지, 이것도 저것도 양다리 걸치면서 어떤 것이 내게 복을 줄지 모르니까 이런 신앙은 오히려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를 해도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 또 기웃거리고 점집에 가고 또한 이 점괘를 보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에 빌립 전도하면서 무당집 가서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도 많이 와요, 교인들도 많이 와요, 권사님들도 많이 와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죠. 아니, 왜 권사님이 어떻게 와요? 아, 권사님 또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제 무당집에 가서 점쟁집 가서 점괘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죠.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집에 레이 청년이 이렇게 옵니다. 레이 청년이 오니까 그 레이 청년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사사시대니까. 그런데 그 미가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자기가 거래해서 떠돌아다니는 레인을 자기 집에, 야, 너 떠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먹을 거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레인은 좋다고 그러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레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녀. 그런데 마침 미가라는 그 집에 그 사람이 너 우리 집에 와서 내 제사장 되면 내가 먹을 것 줄게. 거래가 형성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응 그래 하고 그 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미가가 하는 말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아느라 우리 집에 제사장이 있으니 이게 뭐예요? 완전한 기복신앙 아닙니까? 아니 지금 거래해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신앙이 지금 사사시대 신앙인데 더 흘러서 이제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 천만의 말씀. 오늘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분노에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모든 저주, 이 책에 기록된 뭐죠? 모든 저주.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주는 15절부터 쭉 뒤에 저주의 말씀인데 이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시리라. 그 화를 더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1절에도 이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뒤에 이제 그 27절에도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말씀하고 나서 오로지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나중에 여호와께서 지금 그 이제 22절 오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 보며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되어버렸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24절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아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자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래라고 이렇게 답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땅 성지순례할 때에 사해 바다 아래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곳을 가봅니다. 거기에 가보면 폐허밖에 폐허죠. 완전히. 그런데 희한한 것은 유황 냄새가 거의 지금도 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그래요. 자, 그 소돔과 고모라 추정되는 그쪽 가면서 유황 냄새가 아주 진동하는데 그때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신 땅이 이곳입니다. 지금도 유황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 유황 냄새를 맡으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가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망한 그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진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유산을 보고 하나님 기가 막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물어야 되는데 아니 이 진노의 심판을 보고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요단강 한 중심에 열두 돌을 세우고 길갈에 열두 돌을 세워라.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라 증거하라 라는 두 기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기념비여야 되지 이렇게 망한 것을 보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에 이 땅에 이렇게 이런 심판을 내렸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해서 그래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념비가 이 심판의 기념비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길갈에 세우신 열두 기념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노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으셨노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알아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저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모델로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명성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데, 사실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익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아니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통해서 알리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것이 감사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자 29절에 감추어진 일이라고 그랬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그 징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119편 7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감추어진 그것이 왜 내게 임하였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왜 염물통을 엎으셨는지 몰랐는데 아 나중에 보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구나. 그래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을 통하여서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또 영원히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감추어진 일에는 믿음을 요구하고 이 나타난 일에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가 섬겨야 될 바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신다. 진노의 불을 내리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한 그 증거가 아니라 열두 기념비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 여러분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